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암초를 훼손한 중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어제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이로코이 암초의 환경적 손상 정도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군 당국은 이번 주 초 발표를 통해 8월에서 9월 사이 중국 선박 총 33척이 이로코이 암초에 정박하면서 암초의 산호초들을 캐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나르도 구에바라 필리핀 송무차관은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에 이 같은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에바라 차관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소송 검토는 해당 암초 파괴 혐의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과 서필리핀 해 내에서의 총체적 상황에 의해서도 촉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과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에 대해 국제상설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으며 2016년 재판소는 중국의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허구라며 암초 파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어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없는 중동의 평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국민이 전면적이고 합법적인 국가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가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수십 년의 군사 통치를 종식하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팔레스타인 지위를 인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의 이날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재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상호방위협정 체결과 중요 무기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사우디에 에이브럼스 탱크와 브래들리 전투장갑 차량 등 5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안보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 동맹을 와해할 수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은 계속해서 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더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침략자에게도 이웃 영토를 무력 점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우크라이나의 미래군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향후 어떠한 침략도 저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를 돕기로 했으며 자신이 제안한 평화 방안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공체계와 포병장비 및 탄약, 대전차무기 등이 포함된 최대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어제부터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정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날부터 거래소를 통한 구매를 포함 상업용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일시적인 수출 제한이 시장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또 허가되지 않은 회색지대로의 연료 수출을 막을 것이라고 에너지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연료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등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러시아 외교 차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함남 동해안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등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두 나라 간의 불순한 협력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북한의 무기 혹은 관련 물자를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모든 외국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한의 이런 무기용 상품 서비스나 기술을 고의적이며 직간접적으로 수출이 또는 재수출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이런 무기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주목됩니다. 제재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자산 동결 혹은 미국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법안을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대통령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180일마다 갱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 의회의 첫 조치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코널리 의원과 윌슨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윌슨 의원은 15일 법안 발의를 알리는 성명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재자 동맹의 일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이 이익을 얻거나 무거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전범 푸틴의 대량 학살을 지원 혹은 방조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의적 행위자 간의 위험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불순한 협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패권 세력에 맞서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며 항상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영 러시아원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규정 틀 내에서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다며 이에 관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일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놓고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차관이 조만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군사 지원을 미리 차단하고 중국의 북러 밀착 동참을 견제하는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러 양국은 루덴코 외교차관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호진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루덴코 차관과 면담한 데 따른 답방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북러 간 정상회담 개최와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첫 방문이어서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선 루덴코 차관이 이번 방안을 통해 한국 측과 양국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사항 또한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 한국은 여전한 무역 파트너라며 한국 측이 요청하면 김 위원장의 방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정상회담 내용 설명에 그치지 않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는 방안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핵과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또는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북한의 재래식 포탄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받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몰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제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든가 등등 얘기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올 가능성은 있겠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미 주도의 대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 맥락에서의 대결적인 성명이라며 미국 정부가 발의하고 미국과 한국 언론이 뒤쫓은 북러 협력 폄훼 선전전에 가세한 것은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반박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러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인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한러 간 공방은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입장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산 탄약이 가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사전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러 간에는 수위를 조절하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측과 회담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며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은 23일 오후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시 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오찬에도 참석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의 발표문에서 시 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한 외국 지도자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고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고위급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작년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한 총리는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서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에 조속한 개최 희망을 전하고 윤 대통령이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시 주석 방안도 재차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급 교류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최근 강화되는 북러 밀착 흐름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전병곤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북러 간 일정 수준의 군사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만 북러 밀착에 동참하는 데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원장은 중국은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한일 공조 강화를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개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한미일이 더 강화될 것이고 북중러라는 것에 스스로 갇혀 있게 되니까 중국 스스로 경제적인 성장도 지속해야 되고 대외적인 위상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일 중 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2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방문 결과 보고에서 북러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서고 세계 정치 지형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국제부장이 전망적인 북러 관계 발전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러 행보를 지도력 선전에 활용하는 양상이지만 선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수석 연구위원은 북러 간 합의 내용과 향후 협력 수준이 모두 불명확한 상황이고 과거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결렬로 김 위원장의 정치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던 기억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제 선전을 하려면 주민들한테라도 이제 갈 수 있는, 이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다가 이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이거는 주민들에게 이제 시시콜콜이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선전해봐야 효과가 크질 않습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주요 간부들과 러시아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방러 후속 조치를 주문하는 등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발도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1일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채질할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러시아가 북한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양국은 무모한 행동과 인명, 다자 규범 무시로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김정은은 4년 만에 해외 순방에 앞서 북한 건국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측 손님을 초청했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에 맞서 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권위주의의 축은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 안보 체제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법 주요 위반국이자 제재의 체제 아래에 있는 두 권위주의 국가 간의 협력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또한 고립과 절박함의 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의 결과 등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도 국제법과 유엔 제재,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위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어떤 시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동맹국들 사이에서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북러 간 협력이 보다 광범위한 국제안보체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임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민주국가 간의 협력을 심화하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포함한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인공위성 개발을 포함한 군사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I'd say it is troubling when you see the Russians talking about cooperation.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인공위성 개발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러시아가 직접 표결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한국은 우리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국 간 교역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2억 1,100만 유로에 달했고 양국의 경제는 레이저 제조와 생명공학,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특정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보리 개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나서는 등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안보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누리는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연설에서 세상은 변화했지만 유엔은 변화하지 못했다면서 유엔 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의 상황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평화 유지와 우크라이나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 공개 토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침공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자의 손에 있는 거부권이 유엔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은 유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을 막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할 수 있으며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채택이 불가능해 일부 상임이사국이 안보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엔과 국제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남발해 유엔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로 유엔 개혁 문제를 다뤄왔던 앤드류 치텀 미 평화연구소 글로벌 정책수석 고문은 21일 VOA에 유엔 헌장과 조약법에 근거해 안보리 이사국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only way to suspend any member, make a structural change to the
유엔에서 법률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치텀 고문은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와 안보리 무력화 문제는 국제법을 다루는 전문가 사이에서 줄곧 논의됐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정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안보리의 기존 틀을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유엔 헌장 108조와 19조는 이 같은 수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려면 안보리의 권고가 필요하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하고 비상임이사국 포함 9개 나라가 지위 변경에 동의해 이를 상정하면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사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나 중국 스스로가 제명이나 자격정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안보리에서 두 나라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원국 지위 박탈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108조의 합의 구조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임이사국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러시아나 중국의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헌법협회 집행위원을 지낸 김 셸플리 프린스턴대 국제법 교수는 VOA에 과거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가 두 번 있었다면서 그 두 사례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s because the treaty, I mean the UN Charter lists the P5 and it says, you know, the US.
셰플리 교수는 최초 안보리 구성 당시 상임이사국의 이름을 올린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중화민국이었다면서 중간에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소련에서 러시아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1971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모든 중국을 대표하며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가 통과되면서 바뀌었고 구소련이 1991년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소련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유엔 헌장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구성과 지위를 규정하는 유엔 헌장 23조에는 여전히 상임이사국에 타이완과 소련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셰플리 교수는 이를 근거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남발해 국제법상 구소련의 국가 의무를 이어받는 후계국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o the proposal I made about Russia and Ukraine is the one thing I think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도 구소련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일부였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유엔 헌장이 명시한 상임이사국이 맞느냐는 지위 해석의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유엔 헌장 수정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베를린 소재 아메리칸 아카데미 연구원인 마이클 도일 교수도 러시아와 중국의 비상임이사국 지위 해석에 관한 문제 제기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2001년부터 2년간 유엔 사무차장 겸 법률정책 특보를 지내고 유엔 민주주의기금 의장을 역임한 도일 교수는 다만 유엔 헌장 수정 없이 지위 변경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이 문제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타이완과 소련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해석의 문제로 다뤄졌으며 그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직접적 도전자는 없으며 유엔 헌장에 수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 상임이사국의 동의 없는 지위 변경 논의는 시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크지 않은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보리를 개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임이사국의 확대를 꼽았습니다. 앤드류 치텀 수석 고문은 현재 구성원 중 누구도 축출하지 않고 보다 분산된 권력을 대변할 수 있는 개혁이라며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이 포함된 일명 G4 연합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합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And that's reforms that wouldn't kick any of their current members out, but would
유엔 내부에서 G4로 불리며 상임이사국 확대론을 주도하는 이들 국가들과 아프리카 연합 몫의 두 개 자리를 추가하면 모두 6개의 상임이사국이 늘어나며 안보리 이사국 정수도 모두 21개로 늘어나게 돼 안보리가 소수 국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치텀 수석 고문은 또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나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등 단순한 상임이사국 확대 대신 정기적 투표를 통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쪽의 견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elected members as regional blocks and as other blocks within the constituencies within the
투표를 통해 선출된 비상임이사국들은 2년의 짧은 임기에 거부권도 없지만 안보리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보여준 만큼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상임이사국 견제에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 셰플리 교수도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구조가 대륙별로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사국 배분 조정을 통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doesn't solve the distribution across regions. You know,
셰플리 교수는 아시아 지역은 과소대표되고 유럽은 과대대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안보리 확대 논의에 더해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도일 교수는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기존 조항을 고치기 어렵다면 새로운 조항을 채택해 안보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Lively hearings take place that way. The most interesting reform recently was led
도일 교수는 최근 가장 흥미로운 개혁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는 유엔 총회에서 그 표결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이는 안보리가 아닌 총회에서 일반 회원국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거부권 사용에 대한 설명 요구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은 거부권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을 거듭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의 임의적 행사가 아닌 적합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냉전 시대에도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현재 안보리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강대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된 기간 동안 그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이나 유럽연합 EU 등 많은 비공식 그룹이 생겨난 것을 상기시키며 안보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룹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여해 만든 헌장을 통해 전쟁을 승인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구속력을 갖춘 합법적 기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수정, 발전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열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발효 촉진 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는 금세기 단 하나 한 나라만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 사무총장이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Think about it. Over 2000 tests, nuclear tests prior to the CTBT being open for signature in September of 1996.
22일 열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발효 촉진 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996년 조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된 이후에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그때 이후로 12번 이하의 핵실험이 있었고 금세기에 단 한 국가만이 핵실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핵실험을 종식하기 위한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욱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은 핵실험을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TBT 제2부속서에 따라 조약 발효에 필수적인 잔여 국가들에 대한 질문에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 등 8개 나라를 꼽았습니다.
The countries that remain to ratify so the treaty can enter into force, there are 8 of them. They are North Korea.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조약 발효를 위해 비준을 완료해야 하는 국가들은 8개 나라라면서 북한,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미국,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187개국이 CTBT에 서명했고 178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CTBT가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목표에 따라 미국은 핵폭발 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나라에 실험 유예 선언과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0월에 공개된 핵태세 보고서는 미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지지하며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의 에드몬도 치리엘리 외무부 국제협력부 차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Moreover,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apparently preparing to conduct a nuclear test the first time more than 5 years.
CTBT 발효 촉진 회의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발언한 치리엘리 차관은 북한이 5년여 만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보에 우려되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 폭발과 핵폭발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준수하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월 북한이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다는 사실을 들며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와 함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개최되는 CTBT 발효 촉진 회의는 22일 열립니다. 일명 CTBT 14조 회의라고 불리는 이 회의는 CTBT의 조기 발효 문제를 논의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과거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 유조선이 불법 활동의 온상으로 주목되어 온 중국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공식 식별번호를 감추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임시번호만 단 것 자체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중국 해상에서 포착된 문제의 북한 유조선은 신흥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적의 신흥호는 현지 시각 20일 중국 닝보 저우산항 동쪽 해상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신흥호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공식 식별번호 없이 해상이독 업무 식별번호 MMSI를 외부로 발신했습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변에 그리고 선박의 등록정보를 보여주는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신흥호가 사용하는 MMSI는 한때 북한 유조선 칠보산호의 MMSI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칠보산호의 너비와 길이는 각각 12m와 75m로 마린 트래픽에 나타난 신흥호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신흥호와 칠보산호는 동일한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칠보산호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칠보산호가 2020년 2월 중순 중국 회사 소유의 시에라리온 선박 실버스타 1호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2년 1월에는 중량 톤수 약 2,000톤인 칠보산호가 중량의 90%를 채운 상태로 북한 남포항에 머무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이처럼 유엔에 의해 대북제재 위반 선박으로 지목된 칠보산호가 이번엔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흥호 혹은 칠보산호가 IMO 번호 대신 MMSI 번호로만 운항 중인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선박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선박의 이름, 선적과 더불어 IMO 번호와 MMSI 번호 등을 외부로 발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MSI 번호만 공개됐다는 건 칠보산호가 의도적으로 IMO 번호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IMO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크기 300톤이 넘는 선박이 자국 해상을 벗어날 땐 MMSI와 IMO 번호를 모두 발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00톤이 넘는 칠보산호가 IMO 정보를 감춘 채 운항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칠보산호가 MMSI 번호만을 외부로 발신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 단속이 주로 IMO 번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 불법 환적 전력과 다음 불법 행위를 감추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 유엔 회원국은 한 번 부여되면 바뀌지 않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왔습니다. 따라서 IMO 번호를 감출 경우 해당 선박의 위반 전력과 제재 대상 여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MMSI 번호만으로 운항하는 북한 선박이 포착됐다는 BOE의 지적에 대해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이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불법 거래가 목적이거나 기항국에서 모른 척할 경우 선박이 IMO 번호를 감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호주가 최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제재 위반 단속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공중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21일 최근 실시된 대북 해상 감시 활동의 성과를 묻는 BOA의 논평 요청에 국방부는 아르고스 작전의 일환으로 호주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두 대를 배치해 불량 핵국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집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한 포세이돈 초계기는 이 지역에서 제재 대상 물품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해 공중감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호주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호주 공군 해상 초계기를 총 12회, 호주 해군 함정을 9회 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또 호주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다국적 노력에 대한 호주의 헌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일명 아르고스 작전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화물 환적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에도 공군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일본 오키나와섬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해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과 함께 호위함과 초계기, 정찰 자산을 파견해 환적 선박이 자주 출현하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공조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나선 국가들의 활동을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0월에 캐나다가 초계기를 동원해 감시 활동을 한 데 대해 영내 안보 균형을 파괴하고 정세 격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2022년 4월에는 프랑스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에 대해 자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 군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머리카락,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유엔 금수품 약 4만 달러치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또다시 가발과 속눈썹이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0일 공개한 8월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총 170톤에 달하는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총 1,801만 8천 달러치로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2,823만 달러에 약 64%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수출을 크게 늘린 북한의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은 이후 매월 전체 대중 수출품 중 1위 품목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이 8월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머리카락이란 점입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85톤, 총 1,867만 3천 달러어치의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을 수입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수입한 뒤 가발로 만들어 중국에 재수출하는 여구의 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OEM 무역은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 급감했는데 최근 들어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머리카락 다음으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쌀입니다. 북한의 8월 쌀 수입액은 747만 8천 달러, 수입량은 15,408톤입니다. 전달 수입액 492만 달러에 비해 약 52%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는 쌀 수입액이 급증했던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에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금속품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 북중무역 세부자료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HS코드 72와 73, 82, 84, 85, 87로 시작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24개 품목, 수출 총액은 44,347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철강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된 HS코드 72와 73 품목과 더불어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각종 제품인 82와 83, 기계류인 84, 전자기기인 85, 철도용 이외 차량과 그 부분품인 87 품목 등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8월 한 달간 안보리 금수품 거래 내역을 자체 무역 자료에 남겼습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 거래를 지적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북 수출이 확인된 금수품도 국제구호단체가 제재 면제를 받은 뒤 넘기는 제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는 문제의 제품이 일반 무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인도적 지원 물품이라면 무역 형태란에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로 기록됐어야 합니다. BOE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지난달 거래된 제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대표부는 지난 2월과 6월, 7월 금수품 거래 내역에 대한 BOE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유엔 특별보고관 등 세계 저명 인권 전문가들과 주요 비정부 기구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영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네팔 등 17개국 54개 비정부 기구와 마르스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인사 7명이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23일 개막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이틀 앞두고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공식 폐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로 작성한 서한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를 일관적으로 밝힌 여러 유엔 기구들과 전문가들의 과거 입장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 탈북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억류하고 있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내용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당시 최종 공고문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삼갈 것을 권고했지만 중국은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COI 위원들이 2013년 12월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관리들이 북한의 탈북민 송환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방조에 해당할 수 있어 시진핑 정부가 해당 관리들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 서한을 주도한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BOA에 전 세계 다양한 단체들이 서한에 동참한 건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우려 사안임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강제 실종 관련된 국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사용지 폐지 관련된 국제 인권 네트워크 통해서 그 네트워크에 가입된 전 세계 NGO들이 많이 동참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플러스 이제 그 퀸타나 특별보고관이라든가 다르스만 특별보고관 참여했고 이양희 특별보고관도 이번에 참여했는데 대중 탈북민 문제가 단순히 이제 국내 이제 한국에서만 보는 이제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이제 인권계에서 심각한 이제 강제 실종이라든가 생명권 박탈 문제로 간주를 하고 이제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 이제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이제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해결해라.
소환은 또 유엔의 주요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2021년 중국 정부에 소환을 보내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도 중국 정부에 같은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출경, 입경 관리법과 북한과의 양자조약에 따라 북한 출신 국적자에게 망명심의 절차나 임시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강제북송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환은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있다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공식 슬로건을 빗대 시진핑 주석의 마음과 양심에 이를 호소한다면서 귀하에게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난민지위 개별 판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환은 마르스키 다르스만과 토마스 워야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서방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나라의 비정부기구들이 동참했습니다. 신법률 분석가는 이 소환은 단순히 인도주의 정신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비준한 국제법과 국내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실 중국이 이미 그 수락한 그런 국제법상 의무거든요. 난민지위 협약이라든가 그 공급방지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중국 국내법에서도 이제 그런 저 그 난민지위 절차라든가 또 이제 난민지위 절차 기간 동안에 임시 허가증 발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건 이제 중국 국내법에도 다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걸 다 사실은 중국 정부가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준수하라는 걸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이제 국제 사회가 국제 인권 NGO들이 보낸 그런 게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전 세계 57개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20회 북한 자유 주간과 탈북 난민의 날을 맞아 22일 세계 20여 개 나라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포스터를 통해 국제난민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2천여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려 드는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경고, 저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 용기 있는 사람들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정상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상 특별 국제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케네디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해왔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윤 대통령이 한국 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선 직후부터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며 그 이후 두 정상은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해 어려운 역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희망찬 미래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네디 재단은 21일 VOA에 국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지난해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장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 일본 대사를 지낸 캐롤라인 케네디 주 호주 미국 대사는 19일 NBC 방송에 출연해 올해 수상자들을 소개하며 일본에 있을 때 역사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며 국내에서는 반대의 직면에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기시다 총리와 이 상을 수상하게 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지속적인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재단은 1990년부터 용기 있는 지도력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해왔습니다. 올해 미국 국내 수상자로는 카트리나 실리, 펜리 구스탑슨, 마지 브라이트 매튜스, 미아 맥클라우드, 샌디 샌 등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5명이 선정됐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등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다음 달 29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존 F. 케네디 재단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2년 9월 22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발표합니다. 북부군이 엔티텀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직후였습니다.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발발했고 1862년 7월 링컨 대통령은 강료들에게 노예 해방 선언의 초안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1862년 9월 22일 북부군이 엔티텀 전투에서 승리하자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은 미 합중국에 대해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9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미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며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이 선언을 통해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 여러 주들이 1863년 1월 1일까지 연방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노예들을 모두 해방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 선언은 북부인들에게는 남북전쟁의 도덕적 명분을 부여했고 이 선언으로 북부인들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자 한 미국 독립전쟁 때와 같은 전쟁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남부 자치주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선언은 1863년 1월 1일 정식 포고됩니다. 1908년 9월 22일 불가리아가 독립합니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동부에 있는 공화국인 불가리아 공화국은 불가리아인이 83%, 터키인이 9%, 그 밖에 집시 마케도니아인, 아르메니아인, 러시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불가리아의 독립의 불을 당긴 것은 1876년에 일어난 대봉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과잉 진압으로 불가리아 참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스만 제국은 대패하고 불가리아에는 동루멜리아와 마케도니아를 합친 대불가리아 자치공국이 건립됩니다. 하지만 베를린 회의에서 불가리아의 영토를 북부 지방에만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1885년 동루멜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의 조카였던 알렉산드르 대공은 동루멜리아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페르디난드 1세가 즉위하고 1894년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그의 통치기인 1908년 9월 22일 불가리아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게 됩니다. 7세기 말 터키족의 일개인 불가스족이 볼가불가스 왕국을 건설했으나 1878년까지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8년 9월 22일 독립을 성취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